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며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의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럭저럭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갔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서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예배의 시종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13장, 통일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5장 통일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봉헌 고백하시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신 다음에 이충현 집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입니다. 원래 내용을 사무엘하 9장 전장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제가 4장 4절 오늘은 짧으니까요. 같이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다. 9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므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므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므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9장 13절입니다. 므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므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보는 인물 아닙니다. 근데 이 인물을 보면서 그 저희들이 지난주에 특별히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는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보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받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산다는 것은 어떤 그 입장이 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짝을 맞추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복을 행하는 것인데 내 삶에 있어서 은혜 받는 거 잘 배우고요. 은혜 베푸는 거 잘 하면은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바른 것이 틈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왕세손이자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죽은 개, 성경에 나온 겁니다. 죽은 개, 그리고 변곡점, 밑을 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변곡점, 세 번째는 왕의 밥상, 네 번째는 불편한 사실, 요 네 가지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죽은 개의 자리입니다. 은혜 없는 삶의 자리는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형제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 아무 걱정 없이 현재가 기억할 때에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행복을 느꼈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한 그 순간 많은 기간도 아니고 그 순간에 대한 기억 가장 최근에 그것을 느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라고 저도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쭉 하다가 상담해 주다가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이제 그저 나이가 좀 된 청년인데 한참을 생각해요. 제가 좀 불편하리만큼 미안하리만큼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기 나이 5살 때 유치원 때 그때의 장난감 가지고 어떻게 놀던 그때가 자기가 그 행복을 느꼈을 마지막 때였던 것 같다고. 그런데 그냥 자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계속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좀 먹먹해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므비보셋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어떻게 보면 기억도 나지 않겠지만 그 세자손으로 지냈던 5살까지로 끝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에 전사하고 영문도 모르는 채에 유모는 살려보겠다고 키운 적이 있으니까 좋은 뜻으로 했겠죠. 근데 유모의 등에 엎혀서 도주하다가 그저 떨어져가지고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떨어진 다리를 그 암만 옛날이지만 그건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깁스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경황 중에 보살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를 생명을 구해준 건 고맙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미운정 고운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해요. 참 고맙지만은 속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복잡해지는 거는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어떤 순간을 생각할 때에 그저 순수하게 아예 차라리 다 미웠으면 좋겠어요. 아예 차라리 다 좋았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비가 쌍곡선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아마 유머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부러진 다리를 그저 가지고 제대로 치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구로 살아온 인생처럼 우리 사람마다 우리의 인생과 생애에는 부서지고 망개져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고 그 심도는 다르겠지만은 그것은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노인들 사역까지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장애인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눈도 그렇고요. 귀도 그렇고요. 이빨도 그렇고요. 다리도 그렇고요. 머리카락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는 장애인을 바라볼 때에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저게 내가 점차로 장애인이 가서 나중에는 그저 완전히 전신마비로 가서 숨골 딱 넘어가면은 끝나는 자리까지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습하고 익숙하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저 나는 이것이 없으면은 그저 항상 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좋게 돌아가셨다고도 있는 사람도 너무 험악해요. 자,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윗으로 왕조가 바뀐 세상에 삽니다.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로서는 그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왕족으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남의 집에 빌붙어 살기가 어느 집에서 사느냐 할 때 어느 지방에서 이름 자꾸 나오는 것은 그렇게 소개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건너편 땅에 약속의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건너편 땅에서 변방에서 살아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나의 허물과 죄도 있겠고요. 또는 남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나는 그저 선택도 없이 그냥 그 입장에 들어간 것도 있겠고요. 하나님과 대적된 입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불구르 아픔을 가지고 쉬쉬거리고 고개 숙이고 그런 비참한 자로 비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바꾸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성경은 그저 예 수천 년 전에 장애인 하나 들어서 그래서 어쩌게 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것이 해석과 적용의 모든 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이야기가 나에게 관계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셨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알든지 모르든지가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감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된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누르고 살아서 그렇죠.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므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불구자로 사는 구차한 생명이지만요. 그런 삶도 좀 지나면요. 그럭저럭 익숙해집니다. 뭐 그렇게까지 사람이라는 거가요. 참 간사한 거가 그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제 어릴 때에 처음에 저희 집이 그냥 이래저래 살다가 처음에 집을 사서 아버님이 어쩌다가 뭐 집을 아무튼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님은 거의 4, 50년 지나니 그 집에 계속 사세요. 딴 데 가시면 병나신데 그저 남의 집 이래저래 뭐 사는 것처럼 있다가 그 집에 처음 간 날이요. 저녁에 우리 식구들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창문 열어놓고 이게 우리 집이라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여러분 일주일 지나니까 없어요. 새 차 처음 샀을 때 누가 옆에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쓸고 닦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옆에다 한 번만 긁고 지나가면은 기왕 대린 차 그 다음부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비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묻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뒤에 자기 조카라도 단종을 살려두지 않고 죽인 것이 권력의 속성인데 새 왕조가 된 그 수장이 그전 사울 왕조의 왕손이었던 므비보셋을 수소문에서 데려오는 것, 아무리 포장은 잘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의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왕위가 불안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찾아온 사람을 네가 왕을 찾으면은 내한테 알려줘라. 내가 가서 나도 같이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 나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지 말고 도망가라 했을 때에 몇 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이 속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성에 가서 그때 아름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입장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은 너는 뭐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거는 그림자예요. 나는 뭐 십계명 이거 어겼고 저거 어겼고 너. 그거는 nothing이에요. 십계명의 앞부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요거 모르는 거가 그게 하나님의 모르는 원죄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십계명 우리 보고 지키고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입장을 바꾸게 되면은 그런 소원이 생겨져요. 그전에는 그 소원이 없어져요. 예. 그럼 다음에 기회에서 또 다시 들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므비보셋의 입장은 왕이 자기를 수소문해서 찾아온다 했을 때야 기뻤을까요? 그냥 좀 내버려 두지. 나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살면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그냥 간신히 해서 간당간당하지만은 간당간당한 것도 익숙하면은 그런 대로 살만 해요.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다윗이 맨 처음 했던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였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그게 변곡점이 제일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순간입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에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은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이게요. 정말로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 힘들게 되는 순간 그런 형편으로 끌고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구차한 인생도 좋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틀을 깨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인생의 바닥에서 간신히 생존만 하는 삶을 살도록 버려두지 않고 기어코라도 당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투자했으면 여러분이 힘이 있고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저 노예로 구차하게 천하게 그렇게 됐을 때에 거기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그래 그 정도 하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해서 적당히 살다가 가라라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선택이 있으면 저게 조금만 돌리면 이거 되는 것인데 라고 해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극성맞은 한국 부모와도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힘든데 더 힘든 순간으로 끄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라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은혜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입니다. 무비보색과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잘 되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숟가락 하나를 꼭 얹어야 기분이 좋아. 정 안 되면은 누가 잘 됐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다가요, 우리의 마음 보면 저까지 포함해서 정 안 되면 나하고 같은 고향이야, 그거라도 하나 넣어야, 나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 뭐라도 하나 넣으면,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미 와서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라도 하나 넣어서 나랑 어떻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또는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좀 힘들면은 그게 또 내 때문에 뭐 다 된 것 마냥, 애가 뭐 내가 뭐 해서 된 것 마냥 너무 심각하게 그것을, 모든 것을 세상을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흔들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나의 중요성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보셨던 그분 때문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으로서는, 그 자체로서는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저기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시오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잘해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마음에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요, 우리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 칼마처럼 윤회처럼 그 사고방식이 너무 박혀 있어서 뭔가 나에게 대해서 크레딧을 꼭 찾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심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했으면, 잘해서 했으면 내가 항상 잘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모자라면 그것은 다 망해지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그랬으면 내가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내가 잘난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서 대가로 주시는 그 보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난 것만 해가지고 내가 부모의 노릇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왜 좋은가 하면요, 부모가 주는 사랑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더 자녀되고 못 듣는다고 해서 덜 자녀되는 거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자녀되고 말 잘 듣는 자녀지 덜 자녀 더 자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해서 자녀가 부모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니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종교와 복음 사이에 이 지옥과 천국이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하고 세운 약속 도태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럽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우정을 위해서 왕위와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도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다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다윗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 왕위와 목숨까지도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까지 투자한 것이니까 예수를 보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 두 가지 면을 가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의 마음이 항상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은혜에 대해서 권리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의 밥상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9장 7절에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집과 대적과 원수로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회복된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웠을 때 나올 때마다 썼던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풍랑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똥 살 똥 할 때 예수님 바다 위로 건너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풍랑 때문에도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귀신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대개 동양 귀신은 여자고 서양 귀신은 남자예요. 드라큘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풍랑 때문에도 죽을 맛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옆에 오시면 좋지 않나. 바다 위로 희끄무레하게 아마 흰머리에 아무튼 시피처럼 해서 흰옷 입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시니까 죽을 맛이에요. 귀신이다라고 떨리고 놀라고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이 그렇게 와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자들을 봤을 때에 제자들이 봤을 때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앞이 캄캄한데 이유는 없는데 근거는 없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이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근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완전히 자지러져서 끝나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거가 월십이라는 거가 두려워한다는 것과요. 예배라는 것과 사실은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죠. 우리는 두려워할 때는요. 두려움을 중심으로 그 대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문제는 예배에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무서워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토지를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살고 있어요.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는 땅에 대해서 소유의 권한이 아니라요, 경작할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번에 우리 할 때에 다 좀 다뤘지만요.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뽑기로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분배해가지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에게 주신 것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나중에 더 많이 땅을 가지지 못해요. 7년 있다가 한번 하고요. 그리고 49년이다 77이다 50년이 되면은 그 땅을 그리고 사람을 원래 주인으로 다 회복시키는 신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파산 선고라는 그 시스템이 다 신년의 제도에서 와서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온 제도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게 신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 땅을 그냥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너를 원위치로 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 땅을 벗어나서 저기 있는 약속의 땅 밖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던 자리 그것이 가인처럼 살아가던 자리 정처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약속의 자리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산상보훈에서 이 모든 것을 구하라 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저거 더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하지만은 좀 지나면은 이거 단계를 좀 넘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는 행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 있는 종들까지라도 신분을 다시 거꾸로 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사울의 종 시바와 므비보셋의 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졸지에 이 사람들을 다 경작하게끔 다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땅에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조상의 땅에서요. 거기에서 가문을 융성하게 살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너는 므비보셋 너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밥상에서 먹어라. 그러면 어? 그러면은 실컷 농사인 거는 그러면 그 누구를 먹이지? 원리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그거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먹이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왕의 밥상에서 내가 먹이는 거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안식의 원리고요. 선악과의 원리고요. 에덴 동산의 원리고요. 이 순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잃었던 산업을 허락해서 베풀고 번창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는 내가 운영한 산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11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원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죄 없이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풍성하게끔 만들어가는데 근데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 하면서요. 거기에 9장에 보면요. 왕의 식탁에서 먹다니 이게 4번 나와요. 그 짧은 말씀 가운데 항상 왕의 식탁에서 네 번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이게 아들과 같은 대우를 므비보셋에게 원수의 자식에게 허락합니다. 끝으로요. 은혜의 결과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9장의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왕의 식탁에 이루었고 모든 것이 다 됐다 그랬는데요. 맨 끝에가 뭐라고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런데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그걸 끝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비보셋의 장애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거기 읽어보시면은 누가 사울의 집안이 누가 살아있느냐 하니까 종이 와가지고 찾아낸 종이 와가지고 아, 한 명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런데 그는 병신입니다. 그는 다리를 접니다. 아예 그거로 정해졌어요. 그저 딱 이름표 붙이듯이요. 다른 조건들은 다 없어졌진데 해결되지 않는 거, 내가 품고 가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모든 거 다 됐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요거까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해주시는 거 있습니다. 불편한 사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은 그거는 그대로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20여 년 넘게 같이 중보기도 하고 양판수 집사님 그분은 처음 20몇 년 전에 만날 때부터 원래 가톨릭에 계셨던 분인데 목 밑으로 전부 이렇게 마비예요. 그분 부인하고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 아침에 저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이분이 여름날인데 그 교회에 저는 성경고 밖에 보니까 저 양판수 집사님이 밖에서 파킹장에 가만히 있어요. 30분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는 아유 누가 와서 그런데 팍 제 머리를 치는 순간이 그분 혼자 힘으로 휠체어가 부인이 급해갖고 휠체어 놓고 갔는지만은 그분을 휠체어를 밀고 그리고 휠체어를 밀라 그러면 그 교회까지 턱이 너무 많아요.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혼자서는 못 움직입니다. 전동차 그거라도 그 못 올라가요. 저는 그동안에 성경 공부한다고 안에서 있는데 밖에 보는 순간에 30분 만에 제 머리를 망치를 맞은 것처럼 제가 그냥 다 집어던지고 나가서 그분 휠체어 밀어가지고 올리면서 30년 된 교회에 나무로 조금만 그거 해주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그리고 문도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분은 거기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제 모습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교회 역사가 30년 됐는데 이거 하나 못 만들어주겠네. 그 다음 주에 만들어주시더라. 그분이 중보기도 연말에 딴 사람들은 막 송구 영신예배때 기도 제목 다 낼 때에 그분은 부인이 손가락이 지금 다 마비됐는데 하나가 갖고 움직여서 그분하고 저는 노인 사역들 다 했습니다. 영어 잘하시 템플대학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부인은 그렇게 된 때부터 만났어요. 되고 난 다음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은 요 손가락 마비된 거 요 손가락 요거 하나 요거 계속 됐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 가서 신세 타령하고요. 중보기도 제목 넣고요. 한 순서 그분들하고 의논 안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녀본 집 중에서 그 집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아집니까? 입에 수건 하나 걸리면은 수건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후후 부르러서. 그거 하나 되면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제 삶에 있어서 불편의 자리가 나올 때마다. 불편이, 우리는 불편의 조건으로 만들 때마다. 저는 그 앞에 가면은 순간순간 우리는 빨리 이거 극복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안 나아집니다. 저랑 나이가 같으시니까요. 어릴 때 내막 수염이 그렇게 와서 척추로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약함과 부족까지라도 그것을 불편한 것을 안 바뀌지 않을 것을 불평의 조건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장면 생각해 봤습니다. 왕자들이 식사의 자리인데 쫙 하는데 얼마나 이쁜 여자들만 골라서 결혼했고 다윗도 얼마나 인물이 충출하다 그랬는데 타고난 유전인자라고 말하죠. 이게 보니까 잘난 집안들이 있어요. 쫙쫙 빼서 솔로몬 나중에 뒤에 이거 보시면요. 하나같이 잘났어요. 머리카락이 보풀보풀. 저를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지금 머리카락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전부 다 잘나고 멋진 사람. 저건 누구지? 솔로몬이야. 저건 압살롬이야. 저 집안의 어머니가 누구야? 어떤 집안이야? 순서대로 쫙 들어오는데 저쪽에 문이 빼끔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저 장애인이 저 사람 누구야? 제 발로도 못 들어오고 양발로서 축축 들어올 때에 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초대했어. 이야, 대단한 사람인갑지? 왕한테 무슨 대단한, 우리가 하는 말, 전생에 뭐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용서하십시오. 뭐 나라를 구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갑지? 아니, 그 할아버지가 지금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잔인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의 세손이야. 왜? 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총 안 받겠습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 새로운 사람들마다 설명해야 되는 것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므비보셋의 선택은 그거를 볼 것인가? 그런데요, 왕의 밥상 위에 앉으면요, 다리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밥상에 똑같이 앉아서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제 키는, 사람 키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위로 재는 것이 아니라 발에 닿는 것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릴 때에 친구들이 키 말할 때마다 앉은 키가 중요한 것이야. 밥상 먹을 때가 중요한 것이야. 앉아보면은 똑같은 키예요. 왕의 밥상에서 먹을 때에 그 자리에서 보면은 똑같은 대우입니다. 왕의 밥상에서 보는 그걸 보고 할 것이 살 것인가? 아니면은 밥상 밑에서 있는 안짱다리, 짧은 다리 된 그 다리를 보고 살 것인가? 은혜의 자리는 행복의 선택은 주님께서 주신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 행복,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기도 하신 다음에 강연기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며 그를 죽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쓸모없고 버려진 돌맛도 못한,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리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빚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인 줄 압니다. 어느 한 사람 여러 가지 세상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음하시는 저희들을 하는 저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의 땀을 같이 하시며 바로 그 옆에 계셔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기간 동안에도 같이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며 그것이 큰 은혜로 바뀌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케 하시고 두 다리가 절지라도 또 두 팔이 힘들지라도 육신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곳곳이 서서 걸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25장 통일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은혜에 붙잡혀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나누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은혜의 전함을 받아서 행복을 누릴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생애와 이웃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그들의 남은 평생 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